기도하고 같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. 주님,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참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. 주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예. 오늘 모세에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모세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저희가 이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단순히 어떤 그 한 사람의 인물만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살펴보는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때때로는 어떤 단순하게 인물 한 사람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일들과 함께 그 이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 좀 전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같이 공부하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제 이 모세의 그 저희가 이제 그 총 인생 120년 가운데서 이제 80년 이후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호렙산에서 부르심을 받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로 가게 된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죠.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이 모세가 어떻게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. 오늘은 그 모세가 이제 이집트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열 가지의 기적, 열 가지의 기적, 이제 열 가지의 재앙이라고 할 수도 있고, 기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, 또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, 이거는, 하나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, 하나님을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, 이 내용은 어느 정도는 다 알아요. 예, 그만큼 유명한 내용입니다. 뭐, 영화, 로도 나와서 뭐 십계라는 영화라는 이제 그런 것도 영화라도 나와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에 내려진 이 열 가지 재앙을 심판을 가지고 좀 오늘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. 이 재앙이 내려진 그 열 가지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이 이제 각각의 그 재앙들의 의미를 좀 잠깐 살펴보고 또 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 이 재앙을 이집트에게 내리신 그 이유가 뭐냐, 그 목적이 뭐냐,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라는 걸 좀 잠깐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. 재앙의 의미들을 그 열 가지 이 재앙의 의미는 뭐 많은 그 이제 목회자들이 다뤘고 또 우리가 많은 이제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다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저희가 꼭 그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뭐 세계사라든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집트는 뭐 지금 이제 오늘날에도 피라미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그 안에 어떤 상형 문자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석할 때 보면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들이죠.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서 볼 땐 이게 우상 숭배는 아니겠죠. 이제 저희들이 볼 때야 우상 숭배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다 이제 이 그 이집트에서 행한 그 기적 열 가지의 재앙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집트인들이 이제 섬겼던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 우상이죠. 우상들에 대한 그 심판이었다.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.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 가지 이 재앙이 나오는데 심판이 나오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열 가지 이제 이 열 가지가 보면은 그 뭐 물이 피로도 변하고 뭐 개구리가 이제 강에서 올라오기도 하고 뭐 그 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사람 머리나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 이나 파리 뭐 전염병 이런 이제 그 열 가지 재앙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각각 이러한 그 기적을 이런 심판을 내리신 것이 각각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. 이렇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 봤을 때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 심판은 바로 이 이집트 그냥 단순한 어떤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가 그들이 이집트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이집트인들에 대한 그 심판 그들을 이제 괴롭게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니까 물이 피로 변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각 재앙들, 각 기적들 그 이것들을 해석할 때 예를 들면 물이 피로 변한다.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심판의 의미가 있느냐? 또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?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이게 다 똑같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너무나 많았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치는 하는데 또 어느 정도는 또 약간 저 다른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. 절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피로 변했다.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나일강의 수호신이 있어요. 나일강의 수호신이 그 이제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그 신이 크눔이라는 크눔 그놈이 아니고 크눔 이라는 그 신인데 그 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신이었대요. 예. 그래서 이것이 생산력과 창조의 신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 크눔이라는 그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했다. 이건 재앙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그 물에서 공급받았던 걸 이제 하나도 못 받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물을 지켜줬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이 물이 피로 변한 것 그것은 이 물이 죽은 거예요. 물이 죽은 겁니다. 물이 물로서 역할을 못한 거잖아요. 그리고 또 피라는 건 뭡니까? 물이 피처럼 색깔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물이 피가 됐다 그랬어요. 이거는 이 피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가 있죠. 이 생명의 의미도 있지만 죽음의 의미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물이 피가 되게 하셨다. 이것은 크눔에 대한 그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로 보면 개구리에 대한 이제 개구리가 이게 강에서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개구리는 또 어떤 신이냐 보니까 그 개구리 형상을 한 부활과 다산의 신이라는 그 헥트라는 이제 신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걸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이제 다른 신을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절대적이라고 생각, 여기 성경에 무슨 크눔이라든지 헥트라든지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다. 이거는 역사학자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집트의 신들을 공부하면서 피에 대한 심판은 요 신에 대한 심판이었 거다. 그 다음에 개구리에 대한 심판은 이 신에 대한 심판일 거다. 이렇게 연관을 지은 거지 성경에 이게 이거다라고 말한 거는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거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십시오. 그래서 이 헥트라는 그 헤케트라고도 하고요. 이 신은요, 이 고대 이집트에서 이 개구리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때 나일강이 범람하면서 수백 마리의 이 개구리가 그때 막 탄생하는 거죠. 나일강의 범람과 함께 개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개구리가 이 수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걸 통해서 다산의 상징으로 보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통한 심판을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. 세 번째로 보면 이제 이에 대한 이가 이제 사람들의 몸에 붙는 그 이, 가렵게 하는 그 이에 대한 심판인데 이에 대한 것은 흙의 신이 있답니다. 흙의 신, 땅의 신, 흙의 신, 이제 셉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만 생각하시,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. 그래서 이제 이 셉이라고 하고도 개브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고대 이집트 신화에 보면은 그 대지의 신, 땅의 신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땅을 귀중하게 여겼잖아요. 그래서 이 땅의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땅의 이 티끌이 이가 이로 돼서 사람들에게 몸에 붙게 되는,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흑의 신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다. 네 번째로는 파리에 대한 내용입니다. 프랑스 파리가 아니고요. 파리. 그래서 윙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. 이 파리는 여기 이제 이 신, 여기 이 신은 또 하트콕이라는 신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온갖 신을 다 섬겼던 것 같아요. 파리까지 신이니까.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그 파리는 왜 섬겼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마 이 파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좋지는 않은 건데 제가 여기도 보니까 제가 정리한 것도 보니까 파리는 왜 이런 파리를 이제 섬겼는지는 제가 정리를 안 하는 것 같으네요. 어쨌든 간에 이 파리라는 신, 파리 하트콕이라는 이 신을 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. 다섯 번째로 가축에 이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. 출애굽기 9장 6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이 가축의 전염병,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가축을 섬겼단 말이죠. 이 가축을 섬겼는데 그 섬긴 가축 중에서도 뭐 황소, 염소, 뭐 이런 소들을 섬겼는데 그 소에 그들이 섬겼던 그 소신의 이름이 뭐냐면 황소의 신은 아피스라고 하고요. 또 무네비스라고도 하고 또 암소의 수호신은 또 하토르라고도 하고요. 근데 이 하토르라는 그 신은 사랑과 번식 또 육아의 여신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아피스는 저도 좀 역사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. 우리 세계사 이렇게 공부하면은 뭐 아피스, 뭐 이집트의 멤피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. 근데 아피스는 저도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아피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특히 이제 멤피스라는 지역에서 숭배받던 성스러운 소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아피스는 이집트 전역에서 이집트 전역에 있는 그 소 중에서 좀 특별한 무늬를 가지고 있는 소를 하나 선정해서 그 소를 아피스라고 이제 하고 그거를 신으로 섬긴 거예요. 예. 하나님께서 이 가축을 싹 죽이면서 아피스도 죽지 않았겠습니까? 다 죽였으니까. 예. 그러니까 자기 신이 죽은 거잖아요, 또 여기서. 예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재앙을 통해서 가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이제 그들에게 보이신 것이죠. 여섯 번째로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니까 이 종기가 나는 그런 이제 심판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의술의 신 그 임호텝이라는 그 신이 있답니다. 임호텝. 또 타이폰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기를 통해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의술의 신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또 일곱 번째는 이 천둥과 우박이 내려왔죠. 그러니까 출애굽기 9장 24절에 나옵니다. 이것은 또 이제 하늘의 여신을 그들이 섬겼는데, 하늘의 여신이 이제 누트라고 하는데요. 또 대기의 신이라고 하는데, 대기의 신이 또 수라고도 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천둥과 우박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 하늘까지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이 하늘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을 이러한 그 날씨들, 이 천둥과 우박을 주관하고 계시다, 이런 것들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덟 번째로 이 메뚜기에 대한 그 심판이 있는데, 이 메뚜기에 대한 것도 학자들에 따라서 좀 약간 틀려요. 어떤 분들은 그 셋이라고도 셋 SETH라는 그 셋이라는 그 우상이라고도 얘기하고,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메뚜기의 재앙을 막는 신이 있었는데 그 세라피아라고 합니다. 세라피아. 예, 참 못 들어본 것. 예, 세라피아 하면 되게 멋있잖아요. 무슨 피야 그러면은. 예, 그런데 재앙을 막아주는 신이었다고 합니다. 예, 그래서 그러니까 메뚜기가 당시에 좋은 건 아니었어요. 메뚜기가 곡식들을 먹잖아요. 그러면은 곡식에 피해를 주는 거니까. 근데 그 곡식에 피해를 막아주는 신이니까 이제 좋은 신이었던 거죠. 근데 그 메뚜기가 와서 이 우박이 이제 상하게 만들었던 그 곡식들을 이제 남은 곡식들을 먹은 거니까. 아홉 번째로 보니까 이제 암흑이라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.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이것은 태양의 신 라. 우리 이건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건 알죠. 라 하면은 영화에도 보면 나오잖아요. 라 이러면은 이제 이집트의 그 이제 왕이 나와가 파라오가 나와서 나는 라라고 이렇게 딱 태양의 신 라야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, 이 고대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 신이죠. 그래서 이 라는 이집트의 낮 정오의 태양 신으로서 아침에는 케플이라고도 하고 저녁에는 아툼이라고도 불렀다고 합니다. 아툼, 아톰. 우리 잘 아는 그런 비슷한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벽화에 보면은 그 라는 매 머리로 코브라가 태양을 둘러싼 모양의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. 이거 우리 알죠? 이게 사람이 이렇게 코브라 이렇게 탁 이게 왕관 쓰고 있는 거, 그 신이 아니 라 신인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그 암흑이 내려오면서 이 태양 신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,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태양까지도 주관하시는 것을 이제 이집트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.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이죠.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이 장자에 대한 심판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시리스, 생명을 수호하는 신 이시스, 이 이제 이 두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,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오시리스는 우리가 잘 알죠.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으로서 풍요를 상징하고 또한 저승세계를 믿는 고대 이집트의 종교에서 죽은 사람을 다시 깨워준다. 예, 그렇게 이제 믿었던 것이죠. 예, 유명한 신이죠. 오시리스나 뭐, 이시스. 그래서 이 열 개의 이제 이 재앙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신에 대한 심판인데 이 신에 대한 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는 거. 예,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집트의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.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, 이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재앙의 목적, 이제 우리가 이 열 가지 재앙에 대한 이것을 잠깐 간단히 살펴봤는데, 이 재앙이 내려진 게 이 목적이 뭐냐? 첫 번째로 보니까 금방도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.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. 그래서 이 심판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은 지금 아홉 가지 재앙, 아홉 가지 심판이 있고 마지막 열 번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. 열 번째 심판. 근데 이 심판에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심판을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였냐? 그것은 바로 이집트인들에 대한 심판, 그리고 이집트의 인들이 믿었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이었다. 그것을 지금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특히 이제 이 심판, 열 가지 심판은 이집트인들이 믿는 이집트인들이 믿었던 그 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였지만 이집트인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. 예. 그래서 이 아홉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. 이제 첫 번째부터 아홉 가지 재앙들이 뭐 금방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처럼 물이 피로 변하고 하면서 이 재앙 뭐 파리장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. 근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말씀하시면서 이 마지막 심판을 거행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?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열 번째 이 심판을 거행하시면서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. 그러니까 아홉 가지의 재앙이 쏟아져 부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단 말이죠. 그랬을 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? 이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재앙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.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말씀에 이집트의 땅에 처음 난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. 장자의 죽음 이전에 아홉 가지의 심판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재앙의 목적이 뭐였냐라고 했을 때 이집트인들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심판하면서 또 한편에는 이집트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왜냐하면 이 열 가지 재앙이요 한 일주일, 이주일 만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. 성경을 우리가 학자들에게 학자들이 이제 이것들을 설명하고 또 저희가 이거 봤을 때도 대략 이 재앙이 쏟아져진 그 시기를 보면 적게는 한 3개월에서 한 길게 한 6개월 정도에 있었던 일입니다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재앙을 쏟아부었을 때 물이 피로 변하고 뭐 파리가 나타나 이런 게 일주일 만에 샥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대략 한 3개월에서 적게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동안 이 일이 이 아홉 가지 재앙이 있었고 마지막에 열 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 재앙을 쏟아부으면서 그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. 이집트인들이 니네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니까 그래 한번 니네 한번 죽어봐라 당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조건 그냥 니네들은 다 나쁜 사람이니까 너네들은 재앙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무조건 미워갖고 다 재앙을 쏟아부으셨겠습니까?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물론 아홉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.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좀 믿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.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.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? 그래서 장자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 이 아홉 가지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이제 우리가 이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로 보는 이유는 이 이제 출애굽기 9장 32절에 보면은 이 우박이 쏟아졌을 때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밀과 호밀은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것들이 아직 자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.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장자의 재앙이 있는데, 밀과 호밀이라는 거는 유월절이 있기 전에 한 6주에서 한 8주 전에 여물기 시작한대요. 그러니까 이 우박이 있었던 때로부터 이 유월절의 어떤 그 날짜를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두 달 이상이 대다 두 달 정도가 있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그냥 뭐 한 1, 2주 안에 이 재앙들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긍휼이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것은 이 아홉 가지 재앙이 있었고 또 열 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어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, 물론 이집트 땅에 심판이 내려진 건 맞습니다. 그러나 예를 들면은 뭐 장자도 그렇고 또 우박이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면 내일 우박이 내려와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집 안으로 들어가 가축을 집 안으로 데려가면 살려줄 것이다. 그러니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이집트인들 중에 몇 사람들은 그걸 믿고 가축을 집 안으로 들여왔단 말이에요. 근데 밖에 있던 그 짐승들은 죽었단 말이죠. 예, 그리고 장자도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집트인이어서 죽이고 이스라엘인이어서 살린 건 아니에요. 피가 발려진 문지방에 피가 발려져 있으면 그건 넘어간 게 유월절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집트인이어도 양 잡아다가 피 뿌렸으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, 장자가. 근데 그걸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죽은 거죠. 하나님이 그냥 이집트인이니까 다 죽어, 이스라엘이니까 다 살아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열 가지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홉 가지 재앙을 쏟아부었을 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. 너희들이 믿는 그 신 그거 아니다.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홉 가지 재앙을 쏟아주면서 기다렸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열 가지 재앙에서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,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. 이것을 보이신 것이죠.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 열 번째 이 심판을 통해서 이집트에게 마지막 재앙이 이제 쏟아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심판이 이집트 땅에 내려져서 열 가지 재앙이 있었고 이집트인들이 많은 피해를 봤죠. 이스라엘은 어쨌든 간에 이 재앙으로부터 모면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이집트인들만 죽어야 할 죄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 의인들이었느냐,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? 이 열 가지 재앙은 오직 이집트인만 받아야만, 그러니까 이집트인들만 죄인이고 이스라엘은 죄인 아니라는 겁니까? 예, 그런 의미 아닌 것이에요. 예,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스라엘인이나 이집트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고 죽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 따랐던 이스라엘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그들이 더 이집트인보다 의로운 의인이어서 그들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문지방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은 것입니다. 예. 이게 이제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게 참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? 저나 여러분이 오늘날 지금 내려지는 많은 이 온갖 이 지구상에 있는 일들을 볼 때 참 많은 재앙들, 요즘에 뭐 태풍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뭐 지진 나서 많이 죽고 그러잖아요. 예, 그리고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. 일본에 지진 나면은 아 쌤통이다 이런 많이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아니,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예,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도 다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. 예, 그것을 이 열 가지 재앙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또 구속해 주시는 심판이었다. 그러니까 이집트에는 이 심판이 심판이었어요. 그런데 반면에 이집트에게는 그것이 구속이 됐다는 것입니다.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속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또 뻗은 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구속하며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에게는 심판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구속이 됐다라는 것이에요. 예. 그래서 출애굽기 세 번째로 또 보면은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이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.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을 주었다는 것입니다.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를 취하여 내게 한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 곧 이집트 사람들의 집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자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. 또 출애굽기 10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들과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나의 표적들을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의 귀에 고하게 하려 함이라. 이로써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. 그러니까 이것은 이 심판은 이집트인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었다 이것을 이집트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또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. 네 번째로 보니까 또 이집트인들에게 똑같은 이제 내용이지만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세상의 주인이심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.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이집트 위에 내밀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올 때 내가 주인 줄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리라. 이 심판들이 거행해질 때 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. 또 이 재앙들을 내리신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. 첫 번째로 보면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 자신들의 이 고역 이 노예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들이 허공에 대고 외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예.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어요.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.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동안 적어도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가 미디안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한 약 8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고역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. 그때 이들이 부르짖었죠 하나님께. 아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의 이 고난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?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지 아니하셨냐?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그 고난이 길어질 때,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고 계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,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들을 다른 방면에서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죠. 두 번째로 보니까 이 재앙을 통한 그 교훈이 뭐냐.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. 창세기 50장 24, 25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 믿음을 고백했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모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,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분이시다. 열 가지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심판이었다면 또한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보상이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셨고 또 그 중에서 모세를 높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있고 나서 가려고 할 때 이집트인들이 뭐 금이고 뭐고 다 주잖아요. 예. 금이고 뭐고 다 주잖아요. 그들이 달라고 하니까. 예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분이시다.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에게 심판을 쏟아부으실 때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셨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분, 또한 구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믿기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마지막 때 심판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그 심판 가운데서 먼저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 우리가 믿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. 예,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, 이집트에 그 열 가지 재앙이 쏟아졌을 때 참 한 가지 한 가지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괴롭힌 그 이집트에게 그 재앙이 쏟아지는 것을 볼 때 마음속으로 참 이집트가 당하는 그 고난을 기뻐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참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나 다 죄인이었고 우리가 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모면하게 해주신 것, 피할 수 있게 해주신 것,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긍휼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. 주님, 이 세상에 이제 머지않아서 또한 하나님이 심판을 쏟아부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주님,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, 이것이 참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이 보이지만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,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,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향해서 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